참고해 볼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효율성에 근거한 직선을 정의하자고 한다면 직선이란 뭐냐? 두 개의 점과 점 사이에 최단 거리의 최단 거리를 정의하는 것, 이게 직선입니다. 한마디로 목표를 향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것, 그리고 최소의 시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사람들에게 목표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곡선의 방법, 여러 가지로 돌고 돌아가지고 많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에게 성공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서 발붙일 만한, 자기 발을 밟을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고 잘 살면 되게 할 터인데 그 길을 마다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애굽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는 약 200마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 60만이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한다면 하루에 한 10마일 정도 갈 수 있어요. 10마일 내지 15마일. 이 속도로 가면 20일이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일 만에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했어요. 거기에서 광야로 향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유리 방황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는 분명한 커다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그가 로마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자기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직선으로 가는 길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하고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고 비가 오면 비를 막고 태양이 쬐는 날에는 가슴을 열고 태양빛을 즐기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서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환경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 도시에서 은장색 더메드료가 많은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저 바울이 우리가 믿는 아데미스 신을 모함하고 그 권위를 더럽히고 우리의 이 업종을 멸망케 한다.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막 흥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에베소시의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하나인 서기장의 중재에 의해서 그 소요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는 환난을 굳건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붙어 있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이리가 올 터인데 거짓 그 그리스도인들이 올 터인데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에 있는 지금 제일 바울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이방 교회에서 모은 많은 구호 물품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거기에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핍박을 많은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날까지 반드시 예루살렘에게 가서 거기에서 모은 물품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더 가까운 직선거리로 안디옥에 갈 수 있는 헬라로 갔어요.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에서 이 바울은 헬라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을 지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에는 배가 잘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3개월을 지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또 이 소식이 그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고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철수합니다. 가장 직선거리 헬라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가면 되는데 거기에 또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수많은 역경과 핍박을 당했던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래? 그러면 돌아가야지 하고 자기가 왔던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동료들은 그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사람 있죠. 이 동료들은 먼저 보내고 바울은 다시 혼자 육로로 걸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한번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마게도냐로 걸어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좀 더 한 10마일 15마일 좀 더 가니까 빌립보가 있는데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자기 동료들이 먼저 가 있던 드로아에 드디어 도착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 머물었는데 왜 7일 머물었느냐? 바울은 지금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은데 문제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 다음 배가 떠나는 날이 7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7일을 머물면서 성령님이 여기에서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7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썬데이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주님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론을 했습니다. 인포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저 형식이 없는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얘기, 또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얘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핍박이 임하면 나는 핍박을 받았다. 내가 음식이 없으면 나는 음식을 굶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았고 해가 뜨면 햇빛을 맞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이 사명을 완성하는데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에 복종하며 살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곡선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최단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 그 환란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므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그 기독교 단체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5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또 카리타스 이탈리아나라는 단체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교인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 1억 명이 항상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극단주의의 이슬람 교도들과 ISIS 국가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자기의 점령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곡선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렇게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도록 그리고 밤새도록 그 날이 새기까지 이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너무 가치 없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교역자가 되기로,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느 시골 교회 목사, 이 시골 교회 전도사로 가서 시골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아내도 변화되어지고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이 막 뜨거운 열정적인 전도사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면서 아주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정말 살맛이 났습니다. 주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쯤에서 집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사춘기 딸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물을 들이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망나니의 삶을,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패스트에 돌아가 이 전도사님의 딸이 이렇게 나쁜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드렸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제 딸을 이렇게 방탕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내 딸이 이렇게 방탕의 길을 가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 부끄러워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정말 밉습니다. 그놈을 보면 그냥 제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번뜩 자기에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내가 내 딸에게 대해서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구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떤 훈계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방탕하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 그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딸을 보면서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졌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오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제 딸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딸을 향해서 짝사랑을 해야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고 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터치하시다 보니까 그 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생각대로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니라. 너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티끌과 같은 존재이니라. 네가 지금 한없이 너의 혼자임으로 올라갔느냐? 네가 이제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생각해보라.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모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선으로만 달려가던 그 사람에게 곡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으면서, 아, 인생이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으로 밝게 죽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을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열심히 그 드로아에서 자기의 겪었던 모든 파란만장한 이 얘기를 탁 하면서 주의 손이 어떻게 도왔는지 강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매료되어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빨려드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그냥 온 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데 유독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그 바울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졸았어요. 그래서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뭐 설교할 때 얼마든지 졸 수 있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보았더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3층에서 팡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외매한 청년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사람들이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때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그 유두고에 사람들이 죽은 그 모습에서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어요. 어떻게 생명을 보았냐면 이 유두고가 누워 있으니까 그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주의 말씀을 듣다가 돌아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 청년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어서 이 청년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렇게 그 생명이 살아났는데 이 얘기가 베드로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다비다의 여제자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다락에 올려놓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고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에다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비다가 주님의 선행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비다의 생명을 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똑같이 바울이 유두고가 죽었는데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리고 하나님, 이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두 개의 사건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생명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생명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실 거라는 그 예표로서 유두고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죽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서 두려워합니다. 불교의 설학 가운데 한 젊은 여인이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승에게 자기의 품에 아들을 안고 왔는데 그 아들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지, 그러나 한 가지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예 스님, 무엇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시오. 그리고 그 아랫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그 마을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알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을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모든 집을 방문하면서 혹시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자기 조상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그 여인이 참으로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네. 나도 자네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다네. 그래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식을 땅에 묻고 그리고 스님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이와 같은 불교의 설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 죽음과 함께 체념하고 끝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경찰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신참내기 여자 순경이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60대 아저씨가 신발을 옆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부두에 앉아서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순경이 살짝 뒤로 가가지고 그 60대 아저씨를 꽉 껴안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왜 물에 빠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한탄을 하면서,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다. 살고 싶은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더랍니다. 이 여순경이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아저씨 제가 딸처럼 딸로릇 해드릴 테니까 아까운 생명 죽으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간절히 여순경이 부탁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떠난 그 빈자리에 정작 이 여순경이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여순경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부터 삶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기쁨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맙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지나간 사람에 대하여 그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허무 그 자체, 허무한 가슴으로, 쓸쓸함으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주는 그 무서운 허무와 공포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으로부터 더욱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그 죽음에서 더욱 아름답게 태어나게 될 새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 영생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 앞에서 이별을 나누지만, 그리고 그들을 뒷골로 보내지만, 언젠가는 그 뒷골로부터 더욱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형되어질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꿀맛과 같은 즐거운 대화를 영원히 나누게 될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또 바울이 유도구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밝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처녀 탄생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구사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우리는 이깁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최후의 인간의 대적 원수 사망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유도구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그 죽음을 보았지만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살아나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유도구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